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된 타깃 기업이 R&D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실이 이 타깃 기업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최대 주주한테 넘어간 것 같더라.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는 20건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인수를 한 바로 그 시점 그해에 60개 정도로 확 늘어난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첨단 기술들을 많이 그렇게 빨리빨리 따라오나. 네. 서양의 선진국들을.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해에 한번 이런 내용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한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일본의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한번 다 조사를 해본 보고서예요. 이게 뭐냐면 이 빨간색 점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이렇더라라고 하는 걸 점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쪽 X축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가 해외 의존도가 얼마나 심하냐.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어떤 특허에 어떤 인용을 해서 만든 특허인 거냐, 아니면 굉장히 뭐랄까 독립적으로 만든 특허인 거냐. 요거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해외에 얼마나 다른 특허에 기여를 했냐. 예를 들면 인용을 많이 당했느냐, 이런 비율들을 따져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누면 이쪽이 이제 기술 의존 추격형, 그러니까 보통 제조 후발 제조업 국가 이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자립형 특허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국가들이 이쪽에 오는 거고, 이쪽은 뭐 해외 많이 의존하긴 하지만 여튼 가지고 있는 특허가 다른 특허의 인용도 많이 되더라. 그리고 이쪽이 가장 좋은 기술 선도형 특허들을 그러네요. 점찍어놓은 겁니다.
독자 개발에서 인용이 많이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점들의 분포도를 그려놓은 게 이 빨간색 면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특허 기술 같은 경우는 2010년만 하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의존 추격형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어떤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였는데.
대충 베낀 거.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술 자립형에
조금
가까운.
덜 베낀 거.
근데 미국은 압도적으로 기술 선도형 국가였단 말이에요.
안 베낀 거.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공장.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2020년이 되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보시면 파란색 점들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중 축격형에 가까워지는, 아직도 기술 선도형 국가이긴 하지만 이쪽 가까워지고, 일본이나 한국은 이쪽에 조금 더 우중 축격형에 가까워지는. 네. 그런 특허 분포도를 가지게 되고, 이 빨간색 점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바뀌는 게 10년 만에 불과. 저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아, 저게 최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2020년 겁니다.
2020년. 진짜 독자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네.
근데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든 그 정부가 주도를 해서 뭐 예산도 많이 주고 많이 들어부어서 이렇게 어떤 추격형에서 기술 자립형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것도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10년 만에 어떻게 여기로 갔을까?
중국의 기술이.
맞습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들어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범용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축적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건데, 중국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렇게 훌쩍 가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돈이 많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R&D로 따지면 어느 나라 못지않게 돈을 많이 쓰는 국가인데,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분포면의 중심점이 2000년에는 이 자립형 쪽에 찍혀 있다가 2020년이 되면 추격형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조금 그 뭐랄까 상황은 덜하긴 하지만 여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쪽에 있었거든요. 2010년에 이쪽에 있었고,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왔고, 또 10년 만에 미국을 압도하는 기술 선도형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했었는데. 예. 근데 거기에 조금 이유를 알려주는 논문이 최근에 미국 전미경제연구소에 실렸어요.
근데 저 아까도 잠깐 저도 그 논문의 요지만 잠깐 봤는데.
네네.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훔쳐갔다.
뭐 훔쳐간 거죠.
그럼 훔쳐갔으면 저렇게 앞지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훔쳐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훔쳐갔다라고 하는 게 아예 거기에 있는 것들을 훔쳐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걔네들의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뭐 사든 인수를 하든가 지분 투자를 했으면 걔네 돈으로 거기서 R&D를 합니다.
훔쳐와서 더 키웠다?
거기서 R&D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 바탕 기술이 기본 바탕 기술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그 기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깔려있던 기술들을 바탕으로 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던 기술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새로 R&D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술이 굉장히 고급 기술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중국으로 들고 오게 되면 이게 매우 좋은 기술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네,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훔쳐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혁신환류라고 하는 매우 고상하고 어려운 표현을 쓰긴 하는데 여튼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국이 어찌됐든 10여 년 만에 굉장히 기술 선도 국가가 됐고 그러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들을 확보를 했냐라고 조금 과거의 방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매우 크잖아요. 14억 명쯤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시장을 내어줄 테니까 얘네가 우리 그 내수시장으로 들어와라. 대신에 우리 내수시장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기업이랑 50:50으로 합작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던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메르켈 총리 시절에 사실 독일 경제는 중국을 축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다, 고도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독일 대기업이 중국의 중국 기업이랑 합작법인을 통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대기업은 어쨌든 완제품을 파는 곳이잖아요.
네.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독일에 있는 미텔 슈탄트라고 하는 강소기업들.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짱짱한 중소기업들. 여기서 여기에 수출을 하는 겁니다. 부품이나 자재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독일에 있는 국민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구조로 어쨌든 독일이 한 10여 년간, 15년간 굉장히 재미를 톡톡히 봤는데 문제는 이 합작법인이라고 하는 비이클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 파트너가 되는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독일에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랑 어떻게 보면 대등한 위치에서 합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쟤네랑 합작을 하는 거지. 얘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합작을 하는 거야.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작법인에서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기술을 빼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을 해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급 기술을 빼내올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두 번째로 썼던 그 방식이 M&A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해 말쯤에 한번 전해드렸던 넥스페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사례인 건데 이 넥스페리아라고 하는 그 차량용 범용칩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예요.
네. 네.
지난해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넥스페리아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네덜란드 정부가 뺏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화가 나서 이 넥스페리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패키징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어떤 범용칩들의 수출을 막아버린 적이 있는데
넥스페리아가 칩 만드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범용칩, 자동차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칩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네. 싼, 값싼 칩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당시에 이거 중국이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 원래 넥스페리아는 필립스 반도체 부문에서 분사를 한 NXP라는 기업의 그냥 아주 싼 칩들을 만드는 사업부였을 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그 NXP라고 하는 회사를 사간 곳이 사모펀드거든요.
예.
사모펀드는 돈이 안 되는 걸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2014년, 2015년 무렵에 이 넥스페리아라고 하는 범용칩을 만드는 수익이 남지 않는 회사를 분사해서 또 팝니다. 그걸 사간 데가 중국계 사모펀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국계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던 넥스페리아 지분을 윙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사오거든요. 그래서 윙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경영권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넥스페리아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맨체스터라든지 어떤 그 독일에 있는 펩에서 범용칩을 일단 만들어요. 이제 초벌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거를 싣고 중국에 와서 후공정으로 패키징을 합니다. 예, 대략 70에서 80% 물량이 중국 공장에서 패키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어떤 그 글로벌 시장에 범용칩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요 그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중국 기업이 이렇게 만든 거죠. 여기서 펩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여기서 후공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틀어막으면 니네 아무데도 못 팔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 네덜란드의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 윈테크의 CEO라고 하는 인물이 넥스페리아의 CEO였어요. 윈테크의 오너가 넥스페리아의 CEO를 겸했는데 이 넥스페리아의 CEO가 넥스페리아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 그다음에 IP,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권을 뺏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중반쯤에 중국이 이런 어떤 그 기술을 훔쳐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되게 많이 썼던 거예요. 예를 들면 넥스페리아뿐만 아니라 볼보. 볼보도 사실 중국 지리차가 사갔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얼 같은 회사가 지의 가전사업부를 사왔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결정적인데 메이디라고 하는 중국의 로봇 업체가 사실 독일의 쿠카라고 하는 기업을 사오거든요. 독일의 쿠카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독일 쿠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일본의 환학 이런 업체들이 시장에 양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쿠카를 메이디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자동차, 그다음에 가전, 그다음에 로봇 산업.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굉장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중국의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축으로 성장을 한 거잖아요.
네.
그때 이런 M&A 방식으로 이런 기술들을 다 습득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아 우리가 반도체도 어쨌든 빨리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기술도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유럽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럽에 있는 규제당국들이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 중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많이 빼가는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깐깐하게 강화를 해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민감한 기술, 그다음에 그 어떤 선진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업들은 아예 살 수 없게 그렇게 다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M&A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기술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막혔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그 어떤 좋은 특허 기술들을 확보를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고 봤더니 중국이 이런 방법도 썼더라. 그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 심사라고 하는 거는 중국 기업이 한국 그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선진국에 있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을 사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외국인 투자 심사는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을 살 수 없게 막을 수 있지만 근데 예를 들면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타겟 기업을 사게 된다.
네.
이거는 막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조세 피난처도 그 우리나라가 아닌 곳인데도 그런
보통
거예요?
조세 피난처 같은 경우에는 자본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네.
보통의 과거의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제라고 하는 게 이 돈이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디서 왔는지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샀다 그러면 아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고 하는구나. 안 돼. 막는 건데 조세 피난처에서 왔네.
그러면
국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쿠션 한 번만 치면 이제 못 막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잘못했네. 아니 저걸.
근데 아마도 아주 이렇게 제가 단순화해서 그림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조세 피난처에 있는 어떤 그 페이퍼 컴퍼니 두세 개를 돌린다든지 조세 피난처에서 또 조세 피난처로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추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적으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 피난처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과세하기 힘든 이유가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중국 기업한테 안 팔아 그러고 하면 네덜란드 기업한테 네가 사라. 그다음에 1년 있다가 니네가 우리한테 넘겨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한테 기술 넘어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몇몇 나라들이 있으면
네.
그 나라에서 중국 기업이 직접 사지 말고 중국한테 넘기는데 뭐 별 큰 문제 없는 그런 나라 국적에 있는 기업한테 가서
네.
내가 돈 될 테니까 네가 가서 사와라. 그러면 뭐 그냥 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뭘 어떻게 막아 저게?
뭐 그렇죠. 뭐 빼려면 뺄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썼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뱅앤올룹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음향기기 파는 가전 업체 있잖아요. 명품 가전 업체.
네.
여기 단일 최대 주주가 뉴 스파클 롤 인터내셔널 그룹이라고 하는 버뮤다 소재 기업이에요. 조세 피난처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한때는 20% 정도가 됐고 지금도 14% 정도, 12% 정도가 돼서 최대 주주인 건데 원래는 이게 뉴스파크 롤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인수를 하려고 했대요.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수협상은 무산이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계속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리오틴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굴지의 광산기업이 있습니다.
예.
세계 3위쯤 되는 광산기업인데 여기도 싱가포르에 소재한 샤이닝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리오틴토의 지분 14%를 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근데 이 샤이닝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돈을 댄 곳은 중국 알루미늄 공사예요. 그래서 중국 알루미늄 공사가 어쨌든 싱가포르는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그런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도관체를 만들어놓고 굴지의 광산기업 지분을 사간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 보고서에서 설명을 하기를 우리가 중국의 중국 기업 6,242개를 조사해봤다. 6,242개를 조사해봤더니 케이먼 그 한 37.7% 그러니까 대략 한 2,000개 넘는 그런 어떤 중국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에 최소 하나 정도의 도관체를 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에 가지고 있는 소유 자산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케이먼 제도 같은 경우에는 46.24%가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다음에 버뮤다 같은 경우에는 22.7%.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떤 조세 피난처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전 세계 많이 투자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 어떤 경영권을 확보한 것도 아닌데 M&A처럼 기술을 빼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넥스페리아처럼 어떻게 보면 기술을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 건데 이렇게 중국 기업이 타깃 기업의 어떤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중국 기업이랑 이 타깃 기업이 합작 법인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합작 법인을 만들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작 법인이 기술 이전의 고리가 되는 거죠.
네.
뭐 요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요거는 뭐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인들 이건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중국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된 타깃 기업이 이제 R&D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R&D 투자를 그 국가, 그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R&D 투자의 결실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결실이 이 타깃 기업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봤더니 이 여기서 R&D 투자를 통해서 만든 특허,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중국에 있는 최대 주주한테 넘어간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넘어간 거를 뭐 관찰하지는 않았겠으나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냐면 이 0이라고 하는 시점이 중국 기업이 해외 선진국이나 혹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한 시점입니다. 이 마이너스 1은 그 전해 그리고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등록한 숫자 요걸 나타내는 건데 이 빨간색 선은 해외 선진국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특허 등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계열로 보여주는 거고 이 파란색 점선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중국 기업의 특허 등록 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를 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는 특허 등록 건수가 20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 인수를 한 바로 그 시점 그 해에 특허 등록 건수가 대략 60개 정도로 확 늘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진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R&D의 과실 이런 것들을 이미 지분 최대 주주가 되는 첫 해부터 이런 것들을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그리고 꾸준히 그때부터 R&D를 늘리면 당연히 기술 개발, 특허 개발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중국 기업의 귀속이 된 것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귀속됐다는 건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귀속됐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고요.
추측이다?
추측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외 기업을 인수하기 직전에는 특허 등록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외 기술 기업을 인수하고 난 뒤에는 특허 등록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더라. 우리가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수하고 나서 야, 왜 특허 등록을 안 해? 기술이 있는데 뭐 특허 등록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업이 하는 거면 상관이 그쵸? 중국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 점선과 빨간색 실선이 어떻게 각각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이 파란색 실선은 개발도상국 기업들을 인수했을 때 특허 등록 건수가 어떻게 변하는?
누구의 특허 등록 건수?
중국 기업의 특허 등록
인수한 건수. 주체인.
그렇죠.
인수한 주체.
최대 주주가 된 중국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기업을 샀다.
아하, 아하. 그러니까 샀는데 왜 이 모 회사가 갑자기 특허를 많이 내냐?
맞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원래 많이 내라고 하면 야,
그럼 원래 많이 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인수할 때는 많이 안 내는데. 어디 인수하고 나서 거기서 얻은 기술로 니네 모 회사가 특허 내는 거지? 라는 거군요.
물론 이게 이 논문이 상관관계만 따진 거라서 인과관계 따지거나 또 혹은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더라까지 밝힌 논문은 아니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더니 그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거가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그런 경향성이 잘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게 중국에 있는 국영 기업 SOE가 중국 국영 기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국 알루미늄 공사 이런 것처럼 보시면 그 전에는 특허 등록 건수가 꾸준히 뭐 예를 들면 뭐 열 몇 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수하는 순간 바로 80건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더더군다나 한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평균치 같은 거거든요.
참 모르겠다는데 인수한 그 해에
네네.
굳이 그 해에 저렇게 급하게 뽑아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정신도 없을 텐데 무슨 특허를 갖고 와서 뭐 그거를.
근데 어떤 그럴까?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애시당초 그게 목표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첫 해부터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굳이 어차피 이제 내 회사고 내 기업인데.
근데 그게 100% 경영권을 확보한 인수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인수 포함해서 지분 투자까지 한 그냥 최대 주주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최대 주주인 그런 경우에도 이런 그 어떤 행태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이 그 조세 피난처에 있는 어떤 도관체를 통해서
피해가는 거 아니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못 사기 때문에 그냥 특허 그다음에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빼오기 위해서 활용을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보고서에서는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고 혁신환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 기업이 어찌됐든 최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자본을 집어넣은 것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R&D 과실도 우리가 먹는 게 맞는 게 아니겠냐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환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게 서구에 있는 서방 선진국들이 빨리 알았다라고 하면 이것도 빨리 막았을 텐데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가 분석한 시기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2년에는 생각보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어떤 자산, 글로벌 기업들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5천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치면 750조 원쯤 되는데, 근데 보시면 2012년 이후로 이 파란색 그 전면이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이 녹색 전면이 유럽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산을 많이 늘린 거예요.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선진국에 있는 기술 기업들의 지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자산들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조 3천억 달러, 대략 5천조 원 정도의 자산을 들고 있는 건데 이게 미국 다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2위 수준의 어떤 해외에서 자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뭐 빨리 알았다라고 하면 막았을 텐데 미국에서 이걸 눈치챈 게 뭐 한 2023-4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미국이 기업 투명성법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이 기업 투명성법이 뭐냐면 미국 내에 해외 투자가 조세 피난처랑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실제 돈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제 돈줄이 누구인지를 연방정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있던 어떤 기술 기업들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요거를 빠져나 가져갈 수 없게끔 막아버린 거죠. EU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비슷한 외국인 투자가 외국인 투자인 경우에는 꼬리표를 타고 올라가서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확인돼야만 어떤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2024년, 2025년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중국은
가져갈 건 다 가져갔다.
그렇죠. 이미 2021년에 미국을 앞설 만큼의 어떤 기술 선도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10년대 아무도 모를 때 중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핵심 기술들을 많이 가져갔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기술 수준을 아주 극도로 높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시진핑 주석이 취임이 2013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그쯤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기술 굴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제조 산업을 거의 인류 수준에 올려놓겠다라고 해서 제조 2025라고 하는 어떤 산업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런데
예.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선진국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 지들이 뭐라 기술이 10년 만에 그렇게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니들 기껏 해봐야 조립 잘하는 기술밖에 없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비웃었다? 그랬는데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음에는 시장이 크다라고 하는 걸로 꼬셔가지고 조금씩 빼먹고 그다음엔 M&A를 통해서 아주 대놓고 기술을 가져가다가 막히니까 이번에는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선진국에 있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본인들의 기술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놨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못 나가게 막는 그런 것들은 중국한테만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중국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산 기술이라든지 국가가 지정한 여러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투자 못하게 막아놓고 있기도 한데 근데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등급을 나누기도 하죠. 어떤 국가는 우리 동맹국이 한 괜찮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안 되고.
근데 조세피난처는 괜찮고라고 해놨다는 거죠?
조세피난처는 괜찮고라기보다는 이게 이 돈의 꼬리표가 누구인지를 추적하기가 행정적으로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막았어야지. 왜 일을 그렇게 했어?
사실 조세피난처를 활용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게 중국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겠죠.
서방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조세피난처를 기업들도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이유가 세금 이슈 때문에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애들만 그거 활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따지려면 다 따져야 되는 건데 이게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규제가 헐거웠던 거겠죠. 근데 그 틈을 중국이 파고 들어가서 지금의 어떤 기술 선도형 국가 이것들을
그러니까 중국은 뭐 저렇게 견제하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인수만 하면 되는 유럽 국가들은 뭐 하고 지금까지 저렇게 뒤져 있고 뭐 우리도 다 이제 중국만 질주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뭐 했을까 그럼? 그게 불법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좀 살지. 중국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산업에서 우리가 기술 수준을 뭐 몇 년 뒤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술 기업보다는 예를 들면 소비재 기업들, 명품 기업들 이런 것들이 시총이 훨씬 큰 이유가 뭐 그런 거기도 하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고 뭐 원래 그건 기업들이 잘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조 2025라고 하는 게 몇 년도까지 우리가 어떤 산업의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거야.
정부가 주도해서 맞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외 나가서 기업 어떻게 보면 기술들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것도 참 신기해. 정부가 시킨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애도 아니고.
국영 기업들이 주로 플레이어겠죠.
그렇죠.
난 그 인센티브가 궁금해. 우리나라 국영 기업 LH.
네.
집 많이 짓고 임대주택 공급하라고 하는 게 임무인데 임무 잘 합니까? 그 국영 기업이 특히 더 말 안 들어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국영 기업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할 거면 웬만한 전략 산업은 다 국영 기업이야지. 왜 자꾸 카이 같은 건 민영화라고 그럽니까? 이미 국영 기업인 걸. 국영 기업은 기본적으로 오히려 더 이제 능률이 떨어지고
효율은 해야, 효율은 떨어지죠.
그렇죠.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안 하는데 어떻게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하냐는 거죠.
중국 국영기업들이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면 공산당에서 내려온 어떤 목표 이거 달성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비클 같은 거죠.
난 그게 궁금해요. 그거 한번 좀 그 리서치 좀 해주세요. 중국은 정부 주도형으로 한다더라. 그럼 다른 나라는 왜 정부 주도형으로 못해? 정부가 주도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는 정부가 주도했을 경우에 나오는 비효율을 감당할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효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만큼 로스가 많아진다는 거죠. 비효율은.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 달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비효율은 그냥 무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목표만 달성되면 되는데 우리는 목표 달성도 안 돼 주고 목표 자체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기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철강 생산량을 언제까지 얼마로 달성을 해야 돼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관료들이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뭐 여러 국영기업들이 목표를 맞추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떤 예를 들면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생기는 비율로 발생하는 로스, 예를 들면 손실 이런 것들은 그냥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서 중국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누적이 돼 있죠.
그럼 잘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잘 되면 되는 건데, 어쨌든.
네.
그럼 나라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그게 누적되니까, 비효율이.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비효율이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만든 그 부동산 개발인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발을 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어떤 굉장히 어떤 개발 성과 이런 것들을 내긴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생긴 공급 과잉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2, 3년 한참 전부터도. 근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 적도 없고 다만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한 기업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조 조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 작동 원리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작동 원리가 뭘까? 그 왜 그걸 할까? 근데 혼자 생각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작동했던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통 때,
네.
뭐 전통 때,
네.
까지는 임자가 해. 그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언제까지 저 국산화 해? 그럼 국산화하고 지금 중국처럼 딱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뭐가 인센티브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가? 그러니까 저 각하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왠지 불안하고 무서워. 딱 그거 아니겠어요?
뭐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니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채찍 들고 씩씩 치면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채찍으로 치는 사람은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채찍으로 치는 사람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었길래 그렇게 칠까? 지금 시진핑이 야, 너 씨 안 하면 너 아웃이야? 그래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군기가 살겠죠. 우리 분위기 싸하게 잡으면 어디든지 군기는 잡히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럼 잡는 그 사람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서 하겠냐는 거죠.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대충 그냥 임기 때우고 가고 그러는데.
사실 뭐
궁금한
공산당 중앙당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본인한테 혜택이 떨어지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알긴 아는데 시진핑은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시진핑은 그렇죠.
그럼 시진핑은 왜 그걸 사람들을 그게 조지냐는 거죠. 이른바
본인의 어떤 업적 역사에 남을 업적을
역사에 남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역사에 남으려고 하는 어떤 사명감. 그런 게 있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야 저렇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냥 별 사명감 없는 지도자들이 뽑히니까 이러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그냥 그 원인이 궁금하더라고요. 하우투는 대충 보니까 알겠는데 야, 쟤네들은 벌떼 축구를 하네. 아주 그냥 그라운드를 웽 돌아다니니까 아주 저놈들이 축구를 잘하니면 벌떼 축구구나. 그렇게 결론 내지 말고 쟤들은 힘든데 왜 저렇게 벌떼처럼 뛰게 만드는 우리도 그런 벌떼 축구를 하면 되는데 우린 못하잖아요. 그럼 쟤네들의 저 절박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그냥 그게 이제 그 비결이거나 원인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벌떼 축구가 비결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벌떼로 만드는 그 모티브가 뭐냐 하는 그런 건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매번 할 때마다 중국은 저렇게 해서 한대라고는 하지만 왜 다른 나라는 못해 그럼 하면 되지 라고 하지 못할 거거든요 분명히.
일단 뭐 정치 체제가 다르기도 하고
이미 이제 지나온 단계니까 다시 거꾸로 가는 건 쉽지는 않겠죠. 미국은 또 거꾸로도 가자. 재밌는 대통령 하나 나오니까 거의 거꾸로도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이 그런 식으로 기술을 빼내온 것 같다라는 게 보고서의 요지군요.
맞습니다.
어쩌라고에 대한 결론은 없는 보고서네요.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결론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게 단순히 빼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이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 해외에 있는 기술 기업을 인수를 해요. 거기서 R&D를 막 하죠. 그러면 이 R&D의 과실은 사실 그 나라에 귀속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R&D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여기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R&D를 해놓고 그 R&D 과실을 중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요거는 훔쳐가는 거다. 요런 얘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업에 무슨 그런 국경이 있어요?
기업의 국경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자회사의 어떤 자산은 모 회사가 갖고 가도 어차피 내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 회사가 가져갈 수는 있는데
자회사의 주주권인데 자회사의 주주가 모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회사의 모든 자산은 주주권인데 네. 자회사의 주주가 모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회사의 재산이든 지적재산권을 모 회사가 갖고 가는 게 무슨 문제냐는
아니 뭐 100% 자회사라고 하면 상관없죠.
대체로 100% 자회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획득을 잘 못해요.
그러면 합작한 그 회사들이 반대했겠죠. 왜 니네가 다 가지가 우리랑 같이 공동 인수해놓고
이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허나 기술을 빼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다 명의는 달라도 자기 거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백은올립스 말씀을 드렸지만 백은올립스의 최대 주주는 중국 기업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지분은 나눠서 덴마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덴마크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최대 주주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 특허를 가져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벵앤울룹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보고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벵앤울룹슨의 구조도 그러하더라. 여기까지만 끝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귀속돼야 돼. 그 국가에 귀속돼야 할 그 국가의 기업의 어떤 R&D 과실을 중국 애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된 뒤에 가져갔더라.
그런
그게 나쁜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특정 네. 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어떤 경영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분은 다 쪼개져 있고 그중에 최대 주주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통하지 않고는 본인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한데 네. 중국은 어찌됐든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가 되면 최대 주주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을 활용을 해서 특허들을 가지고 가는.
가져가더라. 네.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알겠는데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라고 뭐, 판단할 때
잘못이라고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벵앤올룹슨의 주주들이 그럼 왜 자기들 의사와 감시할 이사를 왜 이사회 파견을 안 했어 왜
벵앤올룹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그러니 야 이걸 뭐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잘 안 떠오르길래.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보고서가 예를 들면 2010년대 중반쯤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서방 선진국들이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다 털리고 나서.
그렇죠. 다 털리고 나서 2024년에 2026년에 나왔고 그래서 이 어떤 경향 같은 거를 포착을 한 건 미국도 2024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 조세피난처의 최종 그 돈줄이 누군지까지 우리한테 무조건 내라고 한 건데 그때는 이미 중국이 모든 면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도 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빵꾸가 뚫리는 모양입니다.
중국이 조금 무서운 나라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철통 같은 그런 기술 방어도 결국은 말단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 공무원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이런 구멍이 뚫리는구나. 그리고 중국은 참 집요하게 가져가는구나. 근데 집요하게 가져가는 중국은 이해가 되는데
네.
왜 다른 나라들은 못 가져가고 못 따라잡고 있을까. 그것도 궁금은 하고 그러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 없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유익했어요?
네.
네, 조세피난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